서점 또 요즘에는 온라인 서점에 보면 사람들의 인생 철학, 자기의 삶의 가치가 담긴 베스트셀러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저자들과 그 나름대로 삶의 원리 원칙들이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달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볼 때 아, 사람들의 마음의 관심, 열망이 성공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요. 자기를 절제하고 모험을 하기도 하고 길 놓지도 않고 사람을 잘 선택하기도 하고 다양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처지는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시간 관리를 못하고 게으르고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머물기도 하고 부모 탓, 환경 탓을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게 되며 점점 뒤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를 맞춰 나가며 인생을 경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의 지표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쓰시지 않는 사람 기준이 성경에 너무도 확실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도 평범하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무엘, 그를 쓰셨어요. 우리는 이 두 아주 너무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두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엘리 가문을 통해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은 죄가 무엇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2장 초반에서 나눴던 것처럼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예물을 또 하나님의 제사를 또 자기의 도덕적인 행실이 망가지고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에게 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그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엘리에게 온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을 전한 모든 내용이 엘리 가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인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너희 조상은 아론의 가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선조는 가문의 후손을 이어받은 거예요. 가문의 집입니다. 그리고 2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느냐 하였느냐.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주신 큰 세 가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로 그 중에서 아론의 반열에 속해 대제사장으로 선택되는 특별한 축복을 엘리 가문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봇은 당시 대제사장만 입는 겉옷, 조끼와 같은 특별한 예복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죄 용서함을 담당하는 직분을 엘리 가문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받은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 가정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근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생계, 생활을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달 지날 때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버는 대로 또 수입이 적으신 분들은 적은 대로 항상 스트레스 주는 가장 큰 원인이 물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주님의 일을 집중하도록. 이처럼 복과 분에 넘치는 사랑을 엘리 가문이 받았다고 하나님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27절, 28절에 나오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바로 엘리 가문의 선조지요.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화로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언제까지예요? 영원히 forever. 하나님께서 개런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상 2장으로 내려가면은 그 약속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밟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자녀들을 두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엘리 가문이 이처럼 엄청난 복과 사랑을 받고 살아오며 지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토록 멸시하고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엄청난 사랑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감사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주님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라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기도시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은 기뻐하다셨어요. 네 마음을 알겠다.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복과 사랑에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대로 말씀을 해석해 보면 그만큼 기억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remember, remember 반복해서 나옵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문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기억하지요. 기억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받았던 상처, 과거의 실패, 들었던 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차려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로 다 떠내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러 명령하시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잊어버릴까 해서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유월절을, 칠칠절을, 맥추절을, 오순절을, 장막절을 절기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에 나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잊어서 안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엘리 가문에게 네가 나를 떠나고 내 행동이 망령된 이유가 내 하나는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자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사람이 겸손하게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면 믿음은 뿌리채 흔들리게 돼 있어요. 동물이나 야만인에게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문자가 없는 미 종족에서 언어를 성경을 번역하는 언어 번역 선교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감사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감사의 단어를 번역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받은 것들의 주권을 들어도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를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미 너무도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의 증거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예배가 5분, 10분만 길어져도 어쩔 줄 몰라요. 마음껏 기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는 중앙아시아, 중동지역, 무슬림 국가, 북한에서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수십 년 동안 기도드리는 제목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온전해서 이렇게 난방시설이 잘 된 예배당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은 주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고 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프면 언제나 밥을 먹을 수 있고 샤워를 하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에 산다면 전 세계 인구의 10%, 좀 더 더하면 15%에 속합니다. 성인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칼로리가 최소한 2100칼로리라고 합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300칼로리가 모자라게 음식 먹는 인구가 약 8억 명이라고 해요. 10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른다 국민소득이 한국에 3만 불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495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아 배를 움켜쥐고 살아왔어요. 풍부한 미국에 와서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크게 어린 것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입술 속에서 감사보다도 불평, 불만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나은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갈망하는 그 일상의 것들을 날마다 아무런 대가가 없이 지금까지 누리고 경험해 즐기면서 살아왔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사람이죠.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고 대중연설가인 지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만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죠. 평범한 생활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아무리 극한 상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히 아는 사람은 감사함도 없어요. 받은 은혜도 빼앗길 수 있다는 이 영적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어마어마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복과 은혜를 너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처럼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세상 역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종 인사권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 질서예요. 영적 성숙하지 않으면 감사함이 없습니다. 감사할 줄도 몰라요. 조건이 안 돼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행위가 예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예배이고 몸도 마음도 산자 드리는 것이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함이 더욱더 프레시하게 되고 감사한 믿음 생활로 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통해서 감사함이 늘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한 마음, 행함을 통해서 구원의 놀란 축복을 계속 누리는 은혜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존중이 여기는 자를 보겠습니다. 30절 하반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존중이 여기는 사람이 어린 사무엘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를 떠나 실로에 있는 성소에 일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생활을 묵묵히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아, 저 사무엘은 나를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그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제사장입니까? 충실한, 신실한 주님의 일꾼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행실이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그 인정이 사무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대로 그 일생 동안 존귀하게 시대는 혼란스럽고 어두워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처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무수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신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세웠던 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그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유했습니다. 다윗을 보기 바랍니다. 그는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은 하찮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형들이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에서 양을 치면서 빛나는 그 밤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수금을 타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주목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을 존중하기는 이 젊은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을 예비하시고 그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그의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되는 복과 은혜도 받게 된 거예요. 다니엘도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먼저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 그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도 총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 출신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느헤미야도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잡혀온 후손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은장으로 세워주시고 나중에 그를 통해서 조국 유다성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그런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자 그는 금식하게 되고 왕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느헤미야의 그런 믿음과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 유다성이 재건되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본문에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배가 부르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변한다 이런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한 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노예 신분이 있을 때 세상의 권력의 핵심에 들어갈 때나 광야 속에서 방황할 때에도 왕궁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풍부함을 누릴 때나 그들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 여겼는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후손들을 존중 여겨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몰려쌓였다 해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들이 처한 환경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좁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극도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셨다 했습니다. 그 시대마다 필요한 믿음의 일꾼을 세워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임처럼 중요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어도 이래도 흥 저래도 어떠한 관심이나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렇게 무반응을 응답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지만 더 이상의 사랑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복받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누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 뜨겁게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부터 더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경받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 하늘 아래에서도 영생 복락 누리며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공적인 인생 경영의 비결은 환경이나 출신 배경, 학력,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중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냐 아니면은 받은 은혜도 다 까먹고 결국에는 떠나가냐. 이게 관건입니다. 실패하고 어림에 취했다고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힘과 세상의 것에 묶여 사는 인생이 결국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1981년 초에 불의 전차, The Chariot of Fire라는 그런 영화가 아주 명화로 잘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사실을 기초로 만든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에릭 리리라는 이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영국에 1924년 파리올림픽 때 영국 100m 육상 대표 선수로 뽑혀서 참여하게 됩니다. 100m 결승전이 있게 됐는데 그 결승전이 열린 날이 마침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에릭 리리라는 이 청년이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금메달 후보였던 이 선수가 결정하게 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들이 화가 났어요. 저 옹졸한 신앙을 가진 자신을 과시하는 위선자 에릭 리리라, 조국의 명예를 저버린 반역자 저 에릭 리리라 하며 격렬하게 비난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영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400m 출전 선수를 100m 경기에 들여보내고 에릭 리리를 400m 경기에 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 나가게 됐어요. 결승전에 나갈 때 코치 가운데 한 명이 에릭 리리에게 조그마한 종이 쪽지를 줬습니다. 그 손 안에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하는 자들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적혀져 있었어요. 에릭은 당시 주 종목은 아니었는데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게 됐어요. 그러나 그가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모든 명예를 다 뒤로 하고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내지 선교에 속한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 2차 세계대전 마치기 몇 개월 전에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의 삶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하셨고 지금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기쁨을 함께 누렸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의 친밀함보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누리는 장제의 직분을 사냥하고 온 후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어요. 성경은 이런 애생동을 망령된 행실이라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따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것을 영적 원리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그리스도를 살기 원하십니까? 그분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내가 없으면은 하나님은 일을 못하실 거야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담스러워하며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취소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둬버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도 일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내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은혜는 은혜의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이 성경적 원리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축복된 고귀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처이든 가정이든 사명의 자리로 여기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시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사, 목자 각 사역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주는 직분처럼 돈이 나오거나 세상의 명예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도록 주신 귀한 영적 직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직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사람이 필요해서 준 직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신,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축복된 직분을 아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줄지 믿습니다.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한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는 이 복된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